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어제 전화 통화에서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과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정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대화의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중단 필요성에 할애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휴전 합의 약속 이행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또 두 정상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등 테러단체들과의 싸움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군사접촉 증대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밖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최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ISIL의 근거지인 이라크 모술과 시리아 라마디 탈환을 위한 미군 전략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미 중부 켄터키주에 위치한 포트캠벨 기지를 방문해 곧 이라크에 파병돼 이라크와 쿠르드군 훈련을 지원할 100일 공수사단 장병들과 만났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 자리에서 ISIL은 위협을 퍼뜨리는 암적인 존재라며 미군은 위협이 확산되는 곳은 어디든 이를 척결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특히 이라크 정부군을 남쪽에서 진격시키고 북쪽에서는 쿠르드 자치정부군인 페시메르가로 압박해 모술을 포위하면서 ISIL을 제거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파병 미군은 ISIL이 자칭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에서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는 시리아 반군들의 훈련도 지원하게 됩니다.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예멘인 10명이 오늘 중동국가 오만에 도착했다고 오만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도 앞서 BOA에 관타나모 기지 수감자 10명이 중동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정연설에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뒤 이뤄졌습니다. 현재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93명이 수감돼 있는 가운데 미군은 다음 달 말까지 의회에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란이 미국의 테러 피해 가족들에게 2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983년 10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군 숙소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공격으로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병사 241명이 사망한 가운데 그 유족들은 이란 측과 수년째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시 사건이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저지른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 법원들은 이란 측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지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란 중앙은행 측은 미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는 지난 2014년 미국 내 동결돼 있는 이란 중앙은행 자금을 테러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연계단체가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7명이 숨졌다고 인도네시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오늘 오전 고급 쇼핑센터와 호텔, 대사관 등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몇 차례 폭발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반군들은 이어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으며 인도네시아 당국은 오후 늦게 이번 공격을 모두 제압했고 반군 5명 모두를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민간인 사망자 2명 가운데는 네덜란드인이 포함됐습니다. 터키 당국은 불법 테러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이 남동부 지역에 차량 폭탄 공격을 가해 5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는 어젯밤 디아르바키르주 시나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디아르바키르 주지사실은 성명에서 쿠르드 반군들이 경찰본부와 인근 경찰 주거시설에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은 지난해 7월부터 터키 남동부 지역에 있는 쿠르드 노동자당의 공격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가 북핵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우선 과제이며 행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북 제재를 강력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learly this is a huge priority to the president. When this happened, he reached out, called.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사흘째 한국 쪽으로 선전용 전단을 대량 살포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이어 전광판 방송 재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 많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가 최근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한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우선 과제이며 행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북 제재를 강력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핵 문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매우 큰 우선 과제라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Clearly this is a huge priority to the president. When this happened, he reached out, called President Park, called Prime Minister Abe.
로즈 부보좌관은 13일 워싱턴 외신 기자 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고 대응 방안을 직접 검토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가 우선 과제임을 설명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12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 지도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re's one thing I know about the leader of North Korea is he likes attention. And probably would like nothing more than the president to spend a lot of time talking about him in the State of the Union.
북한 지도자에 대해 아는 한 가지는 그가 관심 받길 좋아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무엇보다 바랄 것이라는 겁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이어 자국민이 굶주리고 경제 상황도 어려운 데다 외교 관계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때때로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힘을 보여주는 방법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frankly, the way in which you show strength in the world should not be defined by the occasional provocative launch or test.
로즈 부보좌관은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며 중국의 협조를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불안정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현재의 현상 유지 구조는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3일 BOA에 하원에서 대북 제재 법안이 통과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된 국제 의무 위반에 대한 미 의회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hare Congress's concern about North Korea's continued violation.
국무부는 북한을 더 나은 선택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제재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공동 목표와 관련해 의회와 계속 협력하길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어 행정부가 기존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여기에는 지난해 1월 발동된 광범위하고 강력한 대통령 행정명령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the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continue vigorous enforcement of our existing sanctions.
애덤스 대변인은 핵실험 뒤에도 호전적 수사와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장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수사를 중지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확고한 조치를 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북한군의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한국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되돌아간 데 대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자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우크라이나, 시리아 사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두 정상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고 단결된 국제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논했다고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성명에서 두 정상이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총체적인 위반으로 국제사회가 혹독한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렘린궁은 그러나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는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련국들이 모두 최대한 절제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기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 측에 건설적 역할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과의 회동에 앞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14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중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채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이고 북한 무역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미한일과 중국, 러시아가 다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14일 오후 늦게 우다웨이 대표와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본부장은 우다웨이 대표에 이어 유엔을 담당하는 리바오 등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자체엔 찬성하지만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놓고 미한일 3국과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 본부장이 우다웨이 대표 외에 유엔 담당 부부장과도 회동하는 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미한일 3국과 중국의 견해차를 좁히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한일 3국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이들의 이해가 없이는 새로운 결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본 측 이시카네 기미히로 6자회담 수석대표입니다. 황 본부장은 우다웨이 대표와의 협의에서 13일 이뤄진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황 본부장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회를 갖고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오늘 19일 모스크바로 가서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루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을 만나 5자간 연쇄 협의를 일단락 지을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북한 제재 협의와 함께 유엔 안보리 주요국 대사들과 대북 제재 결의안 관련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신동익 다자외교 조정관이 오는 18일 뉴욕을 방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 대사들과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익 다자외교 조정관은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 중인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의 협의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뉴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를 도출하고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 실효적 제재 조치를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조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조치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동안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처럼 필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하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거듭 확인하고 있으며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을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차원과 또 우방국들과 양자 차원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모든 압박 조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기자설명회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신속하고 확고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며 이미 79개국이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조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과 중국 국방부가 내일 서울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제15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열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정세를 논의한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지역 안보 정세를 논의하고 국방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이지만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거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는 두 나라 국방부 국장급이 수석대표인 정례회의로 지난 1995년 첫 회의가 열린 뒤 거의 해마다 연말이나 연초에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신속하게 대북제재 강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이 법안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며 관건은 행정부의 이행 의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북 압박에 중국을 좀 더 동참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13일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강도 높은 대북 금융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지금까지 북한을 압박할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 중 하나로 지난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BDA 은행을 제재했던 사례를 꼽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제재로 이 은행의 북한 계좌가 동결되고 다른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연쇄적으로 끊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12일 하원이 채택한 북한 제재 이행 법안에도 BDA 은행에 가했던 제재와 같은 종류의 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ut again, a lot of it depends on what entities we choose to sanction, what individuals we choose to target, and Chinese compliance with that. Having said that, I can easily imagine.
하지만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은 어떤 기관과 개인의 제재가 가해질 것인지 또 중국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렸다고 빅터 차 석좌는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하원이 채택한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이 미국의 대북 제재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안이 법률상의 허점들을 메우고 기존의 행정명령들과 규제들에 추가적인 힘을 실어주는 한편 몇몇 조치들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의무 조항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이 법안을 비롯해 기존의 대북 제재 조치들은 결국 이행이 관건이라며 미국이 이미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자들을 그들이 단지 북한 당국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제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와 쿠바, 이란, 짐바브웨가 북한보다 오히려 미국의 제재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중국의 반응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imilarly, as has already been talked about, is how will China respond? You know, there when I you know advocated additional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I've said, let the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미국은 단지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지 말고 국내법과 유엔 결의안을 원칙대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빅터 차 석좌도 2005년 마카오의 BDA 은행을 제재했을 당시 미국과 중국은 양자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했다며 미국이 중국을 의식해 스스로를 제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대북 제재에서 중국에 더욱 큰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양자 현안 중 북한 문제를 더 중시하고 정상회의에서 언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o elicit greater cooperation, the U.S. must attach high priority to North Korea on the U.S.-China agenda, especially in summit meetings between our presidents.
글레이저 연구원은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미국이 그럴 만한 동기를 줘야 하지만 미국은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뒷전으로 넘기는 인상만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중국이 동맹국인 북한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과거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항들을 지키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며 지원을 줄이도록 미국이 설득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10명의 의원이 참석해 효과적인 대북 제재 방안과 중국의 역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특히 매트 세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행정부의 지도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의회가 움직여야 한다며 여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대북 압박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사흘째 한국 쪽으로 선전용 전단을 대량 살포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남북 간 심리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이어 전광판 방송 재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살포한 대남 선전용 전단이 13일에 이어 14일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등 한국의 서부 전선과 가까운 지역에서 또다시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또 비록 소량이지만 철원과 고성, 인제 등 접경 지역을 비롯한 강원도 일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12일 밤 대남 전단을 살포한 데 이어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에 또다시 살포했다며 현재까지 수만 장의 전단이 수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야간하고 오늘 새벽에 북한 지역에서 어제와 유사한 지역에서 추가로 대남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식별되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단을 뿌리는 장소와 날아오는 방향 등으로 미뤄 이번 전단 살포를 북한군 2군단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2군단은 지난해 8월 서부전선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을 주도한 부대로 황해북도 개성시에서 토산군에 이르는 40km 구간을 담당하고 있고 군단장은 지뢰 포격 도발 이후 김상룡에서 방두섭으로 교체됐습니다. 수거된 전단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한국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 조치로 8일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을 겨냥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는 내용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옥 박사는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가 한국의 대북 심리전 재개에 대응한 긴장 조성용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대남전단을 통해 가지고 한국 국민들의 어떤 심적 동요나 이런 것을 노린다기보다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국제사회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면서 한국에서도 좀 대응 조치가 지금 확성기 방송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속되면 서로 좋을 게 없다 이런 메시지를 한국 정부한테 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단 살포를 할 것으로 보고 대북 심리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동식 확성기 추가 배치뿐만 아니라 동영상 방송이 가능한 대북 전광판 방송의 재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과거에 사용된 전광판은 낡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설치하고 언제 전광판 방송을 할지 결정되진 않았지만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와 함께 대북 전단 작전도 언제든지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군은 지난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선전활동 중지에 합의한 이후 대북전단을 날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대북전단이 뿌려진 한국 측 지역은 별다른 동요 없이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전 북한의 선전전단을 떠올리며 일방적 주장을 담은 내용이나 방식에서 그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성동리 이장인 윤종원 씨입니다.
뭐 옛날에 더 했으니까요. 뭐 옛날에 뭐 프로 뭐 저희가 대북 방송 하듯이 걔네 대남 방송 했고 저녁이면 뭐 잠을 못 잘 정도 했고 됐고 했으니까 저희 마을은 뭐 원주민들은 전혀 동의되는 바 없고요.
한국 군 당국은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임박한 도발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란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에 따라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4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기술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수소탄 실험의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이지만 수소탄의 전 단계로 평가되는 증폭핵 분열탄 실험을 했을 경우 북한의 핵무기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에 이어 폭발력이 크고 탄도 소형화가 가능한 수소탄 위협으로까지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소탄을 무기로 개발한 사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핵 전문가인 김태우 전 한국통일연구원장입니다.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면 폭발력이 수십 배 이상 커지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1000배까지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핵폭탄과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북한이. 그리고 전례를 보더라도 수소폭탄을 개발한 나라들이 다 원폭 개발 후에 10년 안에 다 수폭 다 개발했어요. 북한이 지금 1차 핵실험한 지 딱 10년째 아닙니까, 금년이. 시기적으로 봐서도 북한이 수소폭탄에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틀림이 없어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 발언은 북핵 문제에 대한 이런 심각한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첫 시험용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고 경제 핵 병진 노선을 채택한 데 이어 관련 법령까지 제정했습니다. 이로써 비핵화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비핵화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핵 문제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었던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김정은 체제의 경우 핵무기 증강과 성능 고도화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국가적 최우선 목표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이어 모두 4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까지 감행하며 핵능력 다중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딴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통해 핵 투발 수단 능력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수소폭탄을 비롯한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화 경량화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4차 핵실험을 실시하며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핵 비확산에 협조하겠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국제사회에 4차 핵실험은 자위적 권리임을 주장하며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거듭 천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오는 5월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핵무력 완성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업적으로 내세우며 체제 결속에 주력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입니다.
국제사회하고는 맞대응하지만 남북관계는 조금 로우키로 갈 거예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자유권 확립이라는 그런 여론 아마 조성에 주력할 것이고요. 중국과의 어떤 신경전을 좀 힘으로써 중국이 국제사회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외교정책을 강화할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런 선전선동 뭐 그런 것을 굉장히 강화할 것이고요.
한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북한이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과 한국, 미국을 향해 대화 제스처를 보였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동안 준비해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당대회를 앞두고 핵능력 고도화의 마지막 단계인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선전함으로써 체제 결속과 함께 이를 계기로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실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연일 4차 핵실험 성공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이번 실험이 전쟁 억제력을 갖춘 상태에서 북한식 경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강화된 핵능력을 바탕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태우 전 한국통일연구원장입니다.
미국한테 협상하면서 우리 인도처럼 대접해달라 얼마나 자주 얘기했습니까? 인도가 어떻게 한 거예요? NPT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NPT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핵개발했고 근데 결국은 미국이 다 풀어줬잖아요. 한반도에서 미국한테 평화협상을 자꾸 요구하는 거는 결국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미국의 핵우산, 한미동맹, 주한미군 이런 걸 다 걷어내고 나면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는 한반도에서의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어요.
실제 북한은 4차 핵실험 사실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핵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군사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비롯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유엔 안보리의 제재 움직임을 지켜보며 장거리 로켓 발사나 SLBM 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옥현 전 한국국가정보원 제1차장입니다.
만약에 대미 평화공세, 대남 평화공세 이런 것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추가 도발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국제사회의 반응과 미국, 한국의 대북 대응 태세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테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리적인 군사력 동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현재 북한에는 장성택이나 김양건 등 대남 정책을 조율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대남 정책에서 강경 일변도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이 확성기 방송 등을 문제 삼아 연평도 폭격 사태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감행하며 첫 수소탄 시험이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행보를 볼 때 오는 5월 당대회를 기점으로 국면 전환을 위해 미국과 한국에 대해 평화공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북핵 문제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잉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이미지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외신들이 김 제1위원장을 세상 물정을 모른 채 위험한 장난을 하는 철부지로 풍자하는 만평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커다란 핵폭탄의 탄두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아래는 북한 주민들이 힘겹게 이 핵폭탄을 등에 지고 걷고 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자랑하듯 입을 쭉 내밀며 북한 주민들과 나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며 자신이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핵폭탄의 무게에 짓눌린 주민들은 그럼에도 우리는 그를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영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발표 후 게재한 시사만평의 내용입니다. 만화 한 장을 통해 인물이나 세태를 풍자하는 시사만평 주제에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매우 부정적으로 풍자하는 내용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문인데 대부분 세상 물정을 제대로 모르는 어린 지도자가 위험한 핵폭탄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며 북한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미네아폴리스 스타 트리뷴 신문은 기저귀를 찬 채 미소를 짓고 있는 김 제1위원장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기저귀 엉덩이 쪽엔 수소폭탄이 꽂혀 있고 그 위엔 핵폭탄이 터졌을 때 발생하는 버섯 구름이 하늘로 오르고 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뒤를 쳐다보며 이게 나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어거스타 크로니컬 신문은 핵폭탄으로 만든 노리개 젖꼭지를 입에 문 채 칭얼대고 있는 아기 김 제1위원장의 큰 얼굴을 만평으로 풍자했습니다. 슬로베키아의 인기 만평가인 마리안 까멘스키는 분유 대신에 물이 든 젖병 앞에서 핵폭탄으로 만든 기저귀를 찬 채 힘겹게 방귀를 연실 끼어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모습을 현지 언론들에 올렸습니다.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를 빗대 아기 김정은이 이 물을 마신 뒤 수소폭탄을 방귀처럼 뒤로 발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까멘스키는 또 하늘에서 빈 땅속의 상자 속으로 추락하는 김 제1위원장의 모습을 그려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계속 고립과 왕따를 당하는 북한의 모습을 풍자했습니다. 옛 동독의 사회주의 통일당 기관지였던 독일의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신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핵폭탄 기폭장치를 장난처럼 내리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아빠로 묘사된 시진핑 주석은 인상을 찌푸리며 당황스러워하지만 철없어 보이는 김 제1위원장은 마냥 즐거워합니다. 스웨덴의 시드 스펜스칸 신문은 핵폭탄이 터진 뒤 발생한 해골 형태의 버섯 구름 위에서 벌거벗은 아기 김정은이 장난감 해골들로 핵폭탄을 만들어 장난치는 만평을 실었습니다. 미국의 휴스턴 크로니컬 신문은 최근에 개봉된 미국의 전설적인 영화 스타워즈 7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삽입한 만평을 실었습니다. 이 영화의 악역인 다스베이더가 죽음의 별을 만드는 것을 빗대서 다스베이더의 갑옷을 입은 김 제1위원장이 수소폭탄을 칠판에 그린 채 다음은 죽음의 별을 세우겠다고 호언하는 모습입니다. 이 만평은 특히 공간을 학교 교실로 만들어 스타워즈의 등장인물들을 자주 흉내내는 철없는 학생으로 김 제1위원장을 묘사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데일리 뉴스 신문은 굶주린 북한 소년이 들고 있는 배급 그릇 위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만평을 실었습니다. 소년 옆에 동양 그릇들이 걸린 팻말엔 북한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글이 쓰여 있고 그 위엔 새들마저 북한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정권은 국가 자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허비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지도자들의 비난을 묘사한 겁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US 뉴스 월드 리포트 역시 북한의 핵실험과 열악한 경제 현실을 수소폭탄과 굶주린 폭탄에 비유한 만평을 실었습니다. 왼편엔 수소폭탄이 폭발하고 있는데 오른편엔 우린 굶주리고 있다는 팻말을 든 피폐한 모습의 북한 주민들이 서 있습니다. 이 밖에 생일 케이크 위로 핵폭탄이 솟구쳐 버섯구름이 생긴 모습을 보면서 환하게 웃는 김제1위원장과 옆에 구름 위에서 뼈가 앙상한 채 빈 그릇들을 그에게 내밀고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의 모습, 또 살이 찐 김제1위원장의 얼굴이 핵폭탄 폭발의 파장으로 더욱 터질 듯이 부풀어오르는 모습 등 다양한 시사 만평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우리가 수소폭탄을 터뜨리고 중국의 주가 폭락도 터뜨렸다고 말하는 만평을 실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인 대응을 연초에 폭락했던 중국의 주식시장에 빗대 풍자한 겁니다. 미국의 산호세 머큐리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을 풍자한 시사 만평들이 인기를 끌자 가장 인상적인 16편을 선정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합니다. 유엔 제네바 사무국은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이 기간 중 북한 관련 최신 동향을 살피고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도쿄에서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 납치 피해자 가족, 시민사회 대표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유엔 제네바 사무국은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오는 7월 임기를 마무리한다며 이번 일본 방문이 마지막 공식 방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010년 임명된 이래 북한 방문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북한 당국이 허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14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지목됐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도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는 13일 발표한 2016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기독교 탄압이 가장 극심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Once again this year, North Korea tops the list as the most dangerous country in the world.
오픈도어스 미국 지부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도 북한이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꼽혔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14년 연속 이 단체가 발표한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기록됐습니다. 오픈도어스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지휘위원장이 계속 권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가 다른 공산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민의 아편으로 간주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서구적이고 경멸적인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에는 5만 명에서 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imprisons tens of thousands of Christians every year and has been known to execute Christians for as little.
커리 회장은 북한에서 해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감되고 있다며 심지어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체포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앙을 감추고 있다고 오픈도어스는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신앙을 비밀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실수로 비밀을 누설할 것을 우려해 자녀들에게도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픈도어스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종교 문제로 살해된 기독교인이 7천 명 이상으로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상황이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륙별로는 중동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급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이라크가 북한에 이어 제2의 기독교 탄압국에 올랐고 에리트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들의 수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 것은 주력 품목들의 수출이 부진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종규 연구위원은 지난달 나온 수은 북한 경제 겨울에 실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중 수출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3대 주력 수출품인 무연탄과 철광석, 의류 제품의 부진이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연탄과 철광석, 의류 제품은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약 73%를 차지하는 주력 수출품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2014년에 이어 다시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015년 11월까지 누계 약 26억 달러로 201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8% 줄었습니다. 이렇게 전체 수출액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은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액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3% 줄었습니다. 석탄은 2015년에 수출 물량이 늘었음에도 가격이 크게 떨어져 오히려 수출액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철광석 수출은 무려 6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철광석의 대중 수출은 2014년 25.7%에 이어 지난해에는 거의 70%나 줄어들었습니다. 철광석 역시 석탄처럼 가격 하락으로 대중 수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의류 수출도 감소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 집계에 따르면 2015년 10월 기준으로 의류 제품 수출은 1.4% 증가에 그쳐 의류 수출이 전체 대중 수출액 감소세를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지하자원의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의류 제품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앞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이 정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외화벌이에 중요한 대중국 수출을 되살리려면 대외 무역 구조를 현재와 같은 단순한 구조에서 탈피해 다각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도 41% 감소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은 총 4만 3천 톤으로 201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곡물 수입액도 2,1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72%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에 중국에서 옥수수와 쌀, 잡곡, 밀가루, 두류를 수입했습니다. 쌀 수입량이 전체 곡물 수입의 32%로 가장 많았고 밀가루와 옥수수, 두류, 잡곡 순이었습니다. 2014년은 밀가루가 전체 곡물 수입의 49%로 가장 많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 가운데 두류를 제외한 모든 곡물의 수입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밀가루의 경우 지난 2014년 7만 3천 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81%나 감소했습니다. 쌀도 지난 2014년 5만 9천 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76%나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 2014년 1,839톤이었던 두류 수입은 지난해 5,640톤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량이 크게 줄었지만 시장의 곡물 가격은 매우 안정적이었다며 비공식 통로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식량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그 식량 수급 밸런스가 지금 깨진 상태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굉장히 물건들이 시장에 비공식적으로 많이 들어온 것 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 이제 뭐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권 원장은 또 북한 내에서 달러가 많이 유통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의 원화 가치도 함께 안정돼 곡물을 포함한 모든 물건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곡물이 올라갔을 때는 대개 이제 달러 가격이 그 북한 원화가 이제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그게 시장 가격을 갖다 올린 건데 지금은 달러가 많아짐으로써 이제 그게 이제 일단 곡물을 포함한 시장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을 거다. 되게 이제 그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갖다가 공통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편 북한이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총 32,344톤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1% 감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지난달 한일 외교장관이 합의를 이룬 위안부 문제, 합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군요. 오늘 그 관련 시민단체가 모여서 국민 모금 운동을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했는데 이 소식부터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활동을 도우면서 수요 집회를 이끌어왔던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를 비롯해서 383개 시민단체 또 330여 명의 개인이 모여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행동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 각계각층이 모였다는 건데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정의와 기억재단입니다.
예,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회담에서 합의를 이룬 그 내용 안에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 도움도 받지 않고 일본 정부가 보상 차원으로 지원하는 10억 엔도 받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본이 국가적 범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법적 배상을 하는 것도 아닌 이 애매한 형태의 재단 출연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종결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이라는 것이 이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어제 그 수요 집회 소식도 알려드렸는데요. 그 집회에서 위안부 할머니가 재단을 만들면 출연금을 낼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장에도 또 다른 피해자 할머니가 나와서 어제 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할머니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 데 대한 답으로 대통령은 국민의 어버이가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또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이거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역사에 길이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었다. 이게 역사에 나왔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 이름이 정의와 기억재단이고 또 이 재단 설립을 위한 기구가 전국행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네, 먼저 그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는 그래서 재협상을 촉구하는 여론을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정부와 정치권에도 관련 활동을 하게 되고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일본에서 재단 설립을 위해서 출연하기로 했던 그 10억 엔을 이 위로금을 거부하면서 할머니들의 재단을 만들 수 있는 국민 모금 운동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모금 운동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또 평화의 소녀상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추가로 세우는 사회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발족한 전국 행동은 외교부 청사까지 거리 행진을 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외교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한국의 새 경제부총리가 취임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한국 경제를 끌어올려야 하는 새 경제 수장입니다. 올해 나이 61살이고요.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도 겸하고 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한국조세연구원장과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던 인물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세 번째 경제수장입니다.
네, 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끌어갈 한국 경제, 지금 그 당면한 과제들이 많다는 평가죠?
그렇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담화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지금은 안보 문제만큼이나 경제가 위기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한국 금융시장도 더 불안해졌고요. 이 원달러 환율도 출렁거리는 데다가 크게 늘어나 있는 국민들의 가계 부채도 다스려야 하는 책임을 가진 자리가 바로 경제부총리입니다. 또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한 한국의 무역시장도 활성화해야 하는 그 막중한 시기인데요. 경제수장이 된 유일호 부총리 오늘 취임식에서 경제 성장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는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노동시장, 교육, 공공부문, 금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예,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 살펴볼 텐데요. 한국의 농식품 수출이 크게 늘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무역시장이 전체적으로 부진했는데 농식품 분야 수출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을 중심으로 했던 농식품 수출 시장이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한국 농식품의 수출 액수 2013년에 비해서 13%가 늘어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3억 8천만 달러의 농식품을 수출했습니다.
예, 자 해외로 수출되는 이 한국의 농식품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파프리카가 있습니다. 예, 전통적인 수출 시장은 일본인데 계속해서 일본을 공략하고 있고요. 가을철에 대표적인 과일이죠. 배, 미국 시장에 천만 달러 넘게 수출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그 귤보다 훨씬 더 상품 가격이 높은 한라봉, 천혜향이 있는데 이것도 미국으로 수출됐고요. 한국산 포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으로 팔려나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쌀 가공 제품인 떡, 유럽과 중동으로 팔려나가고 있고요. 스낵김, 곧 캐나다행 수출배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예,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품목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수출되는 지역도 역시 다양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이 농식품 분야 전문가들은 수출을 위한 노력이 주요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수출 창구를 단일화해서 시장 교섭력을 높여왔다고 하고요. 특히 배 같은 경우는 이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들어와서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가 아니라 미국 현지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라진 한국 농식품류 해외 수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50% 이상이 일본 수출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일본 수출은 한 38% 정도로 낮추는 대신에 동남아시아라든지 미주, 유럽, 그리고 미래 농식품 수출의 블루오션이라고 불리는 무슬림, 할랄 시장으로 진출에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 FTA도 한국산 농식품을 수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한국산 쌀이 이제 곧 중국으로도 수출이 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결정되고 또 크게 보도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난해부터 검역 절차를 받고 있었던 한국의 그 수출용 쌀 가공 공장에 대한 중국 측의 그 검역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전라남도 지역 농협 등 6개 업체가 중국으로 쌀 수출을 할 수 있는 공장으로 최종 선정이 됐고요. 이달 안으로 60톤의 쌀이 중국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예, 자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2부 함께하셨습니다. 곧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